출연에 무슨 주제를 이렇게 현수막으로 걸고 뭐 어떤 그 뭐죠? 이 핸드북 같은 걸 만들어서 얘기하기는 않았지만 저희 수련회 그 메인 주제는 숨, 브레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맨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의 그 우리가 이해하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가 동감하는 것까지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인격적인 고함이 필요한 것들에서 말씀드렸고 어제 저녁에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회주의 필요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숨이 필요한데 그럼 숨이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해서 세 가지로 해서 숨의 고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오늘 세 번째 시간에서는 이제 돌아가고 다시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입장에 서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가 그럼 일상생활에서 자주 숨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해서 좀 고민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하셨던 어떤 기도나 혹은 결단이 있다면 그걸 우리 가운데 일상화시키는 것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나누어보는 시간으로 삼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일상생활을 이렇게 숨쉬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왜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면 그래도 조금은 우리의 숨이 살아나고 우리 가운데 생기가 좀더 살아나고 이렇게 느껴지는데 일상생활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러한 은혜, 이런 호흡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사실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이런 숨을, 이런 은혜를, 이런 기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들 일상생활을 숨쉬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기도가 일상에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와 거기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어휴,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여기와 거기의 차이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자연 경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배실 분위기도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주변 경관 자체가 조금 우리가 명상하고 묵상하기에 좀더 편안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경적인 요소가 있겠죠. 그리고 스케줄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로 달려가야 되는 것과 그렇죠? 아침에 일어나서 스프가 끓여졌는지 그냥 지켜보면 되는 것과 엄청난 차이겠지 않습니까? 아침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그냥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스케줄 속에 있는 것과 아침에 일어나서 회사로 달려가야 되는 스케줄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렇죠? 무엇이 다르냐고 얘기한 것 자체가 되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또 뭐가 다르죠? 사람 멤버가 다릅니다. 그래도 교회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것과, 그쵸? 신앙이 같은 사람들과 영적인 주제로 얘기하는 것과 내가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사회적 주제로 얘기하는 것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되는데 거기서는 왜안 되냐를 기이 여기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랑 거기는 아예 다르니까요. 스케줄이 다르고, 그쵸? 주변 환경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른데 똑같을 수가 없겠죠. 그럼 거기서는 어떤 의미에서 안 되는 생활일까요? 여기서는 되는데 왜 우리 일상생활 어떤 의미에서 기도가 안될 패턴을 갖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한네 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바쁜 일상입니다. 그렇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정신이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쭉쭉쭉쭉 세미나 5시 반에 일어난대요.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시는 분 없죠? 5시 반에 일어난대요. 대단한 거예요. 아침밥도 먹고 최고죠. 저는 개척하고 제일 좋은 게 5시에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데 새벽에 나는 게 제일 좋은데 부끄러운 것 같아요 약간 그걸 기뻐했다는 게 조금 그렇죠? 네? 여러분 5시 반에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 무슨 그럼 제가 5시 반에 일어났는데 5시에 일어나서 30분 기도하고 가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는 바쁘잖아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바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렇게 잘 기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바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기도하지 못한 이유 중에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열받는 일이 많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이렇게, 바빠도 평화로운 일상이 진행되면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두 번째, 우리 가운데 뭐가 많아요? 화나는 일이 많아요. 크게, 내 인생 스케줄에 태클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죠? 내 인생이 크게 스케줄에 태클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미래 인생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쵸?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결혼을 앞두고 있고, 어떤 진로에서 어떤 취업을 앞두고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선택이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가운데, 그런데 요즘의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관계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고 우호적이지 않고 문제적인 상황들을 직면할 때 우리는 일정한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쵸? 꼭 인생에 큰 선택이 있지 않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선택이 이루어져서 어떠한 가정이라는 영역 가운데, 어떠한 조직이란, 어떠한 사회라는 영역 가운데, 어떤 직업이라는 영역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들어가 봤던 거의 천국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도 소소하게, 그쵸? 상사와 또 직장 동료의 말 한마디, 그리고 일 업무 분담 한 가지, 그리고 업무 추진에 대한 한두 가지 일들, 그리고 거기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사건과 사건들 때문에 내 생각에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분노할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열받습니다. 바빠서 기도하기 힘들고요. 열받아서 기도하기 힘듭니다. 세 번째, 사람들 마음 가운데 기도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조급함, 다른 표현이 불안함입니다. 그렇죠? 현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깔려 있는 만성적인 불안함. 80년대 한국인보다 2010년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지 않은 이유는 불안함입니다. 그렇죠? 80년대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지 못했거든요. 그렇게 좋은 집에 살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보다 좋은 집에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80년대 경제나 경기라는 게 지금보다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치 상황도 마찬가지죠. 지금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어찌됐건 대통령이 욕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시대와 시절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보다는 민주화가 된 거죠. 80년대보다는. 그렇죠? 정치적인 여건이나 사회적인 여건이나 훨씬 더 좋아졌다고 얘기하는데 80년대보다 요즘 사람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더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불안감이 증폭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직장을 가도 여기에 내가 연금 받을 때까지 은퇴할 때까지 다닐 생각을 했고, 그렇죠? 사업을 벌여도 이게 잘될 거라는 예상이 있었고, 나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도 또 어떻게든 풀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왜? 전체적으로 호황이니까. 7% 8%씩 성장할 때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뭐가 있어요? 불안감이 굉장히 커졌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이 되게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은 뭘 낳죠? 조급을 낳죠. 그렇죠? 내 안에 어떤 일정한 불안감, 일정한 조급함, 그것이 내 안에 깔려 있는 것들. 이것이 우리를 숨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 현대사회는 이러한 여러 가지 불안적인 요소, 분노의 요소, 그리고 바쁨의 요소들이 공급되면서 동시에 뭐가 같이 공급돼요? 간단한 취미생활. 나는 기도나 이런 좀 복잡하거나 어려운 내면적인 것들이 아니라 아주 간단한 취미생활, 간단한 휴식의 방법이 제공된다는 거죠. 그쵸? TV이기도 하고, 스마트폰이기도 하고, 오락이기도 하고, 그쵸? 어떤 영화이기도 하고, 일정한 유희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통 어떤 취미생활이라는 걸 한다면 되게 많은 걸 투자해야 되잖아요. 뭔가를 준비하고,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 투자하고, 이렇게 옛날에는 취미생활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는 간단한 취미생활들이 이제는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있어서도 사람들이 굳이 기도할 틈. 전에는 버스에서라도 앉아서 기도하든가 지하철에서라도 기도한다는 얘기들을 했는데 요즘에는 버스와 지하철에서 저 요즘에 지하철을 출퇴근하잖아요. 제가 이제는 지하철을 출퇴근하는 게 되게 오랜만인데, 지하철을 출퇴근하면요, 정말 80%가 이러고 있습니다. 80%가. 그렇죠? 다 스마트폰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지루한데 시간을 금방 가게 하잖아요. 그렇죠? 이러고 있으면 잠깐 인터넷 기사 몇개 보면, 왔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기도하거나 돌아보거나 사람이 좀 지루한 공백의 시간이 있어야, 옛날 사람들이 지금 사람보다 영적인 이유는 그거죠. 옛날 사람들은 걸어 다녔잖아요. 이어폰 안 끼고, 그렇죠? 여러분들은 여기 와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 그 정도의 길을 옛날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런 길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에서 환기시켜주는 계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텀이라는 게 되는데 요즘엔 그것들을 되게 촘촘하게 채워줬다는 거죠. 원래는 집에 가서 여유로운 저녁 시간에 뭐 책을 읽거나 그러기보다는 TV를 볼수 있게 해줬고,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집에 갈 때도 테레비를 볼수 있도록 혹은 어떤 매체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그렇죠?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도 잠깐 한 호흡 돌릴 때 그냥 클릭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빽빽하게 채워줬기 때문에 간편한 취미생활이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근데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정말 너무 바빠서 혹은 열받는 일이 많아서 혹은 불안한 일이 많아서 혹은 이런저런 취미생활에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걸까요? 제가 이제 네 가지를 오늘 본문과 상관없이 좀 정리했지만 이네 가지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과 대화하면서 상담하면서 제가 느끼기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하지 못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덕목들을 그냥 정리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랑 상관없이. 제가 느끼기에는 일반적으로 요즘 시대의 젊은 우리들은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내가 바빠서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요즘에 분노할 일이 너무 많아서다. 내가 기도하지 못한 이유는 요즘에 내가 너무 불안하고 조급하고 마음이 편안하지 못해서다. 내가 기도하지 못해서는 내가 자꾸 다른데 시간을 허투루 쓰기 때문이다. 내가 이런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이 생각이 뭐가 담겨 있는지 아십니까? 뭐가 담겨 있지 않, 뭐가 담겨 있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공기가 탁하기 때문에 내가 숨쉬지 못한다는 생각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되어 있어요? 문제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밖에 있다라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내 시츄에이션이 거기는 바쁘고 거기는 열받게 하고 거기는 나를 불안하게 하고 거기는 나를 안 좋은 즐거움을 허락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기도를 잘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소극성이 여기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근데 기도하지 못한 이유가 정말 이런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바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급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노하기 때문에, 열반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취미 생활들 때문에 기도를 못하는 것일까요? 정말 그런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더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두 가지 사람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본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조금 돌아옵니다. 본문에서 보니까 한 종류의 사람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두 종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얘기를 본문을 일단 풀어보고 아까 했던 얘기랑 연결을 시켜보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네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지는 족한 줄을 알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족하는 마음. 그렇죠?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만족할 줄 아는 마음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여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이 입을 것이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족한 줄, 만족하는 것을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근데 이거 편하게 얘기하지만 우리 종교에서는 좀 편하게 얘기하는데 딴 종교감이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되게 어려운 수준이에요. 자족하는 마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여길 수 있는 마음. 그리고 우리는 이런 자족하는 마음에 대해서 왠지 유유자적 안민당토 이런 식의 생각들 해요.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충분한 거야. 그 다음에는 시나 읊고 하늘이나 보고 뭐 이렇게 살아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여기서 자족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게 어떤 열정을 잃어버리는 삶처럼 우리는 이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정도 돈 있으면 됐지. 이 정도 먹을 거 있고 이 정도 입을 거 있으면 됐지. 막 이렇게 막 그렇게 살 필요 없어. 있어. 그냥 마음의 평안을 갖고 여유롭게 소시민적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라는 게 어떤 자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을 여기고 그건 이젠 좋겠으니까 나머지 여유의 시간들은 그냥 여유롭게 사는 것이 되게 자족인 것처럼 천상병 시인처럼 나 이제 이 땅에 소풍 왔다. 이런 식으로 사시는 것처럼 막걸리 한잔하고 길거리 돌아다니는 식으로 약간 이런 물론 그분이 굉장히 건강한 분이시지만 그런 식으로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여기서 지금 디모데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뒷부분을 보셔야 돼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고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세요. 이 지금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건요. 야 먹을 거랑 입을 게 있으면 됐어. 막 이렇게 애쓰고 살지 마. 여유롭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내 인생의 돈과 시간과 기회를 더 먹고 더 입으려는데 투자하지 말고 그쵸? 거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되게 열렬히 투자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5% 달성했으면 됐으니까 뭐 10% 100%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여유롭게 살아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는 5%만 네 인생의 에너지를 쓰고 나머지 95%의 에너지를 이쪽에다 쓰란 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어느 쪽에 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종교적인 단어를 쓰면 여러분이 좀 놓아버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터는 뭐예요? 의와 경건과 믿음. 두 번째 터는 뭐예요? 사랑과 인내와 온유. 그렇죠? 의와 경건과 믿음이 한 텀이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한 텀이죠. 그렇죠? 의, 경건, 믿음은 뭐예요?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하나님의 가치를, 그렇죠? 경건은 뭡니까? 의와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가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고 믿음은 뭡니까? 그것을 지향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경건이라는 게 뭐예요? 기준이 체질화된 거잖아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저 사람 경건하다라는 건 뭐, 어떤 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쓰시는 기준에 대해서, 바른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체질화된 사람이 경건이에요. 그쵸? 의의 체질화. 믿음은 뭡니까? 그 기준을 지향하는 거죠. 그쵸? 그쵸? 저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그 기준이 체질화되어 있고 그 기준을 지향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랑과 인내와 온유.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쵸? 사랑이죠? 인내는 뭐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다음에 곧잘 인내요, 그쵸? 항상 사랑의 인내가 따라요. 왜? 사랑이라는 건 이타적인 정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타적인 정서라는 건 무엇입니까? 저 사람이 같은 정서를 나에게 공급해주지 않아도 내가 저에게 그의 정서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쵸? 어느 시점에선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기까지,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에는 항상 선투자의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랑에는 그 다음에 인내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온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팔복할 때 엄청 많이 설명했죠? 가장 정서적으로 완벽해진 상태,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저 사람도 나를 사랑하려는 기대감이 있는 마음의 상태를 온유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것도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사랑의 체질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일단은 내 인생의 기본적인 역량을 어디다 투자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족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건 내 인생의 기본적인 역량을 어디다 투자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까? 내 인생의 기본적인 역량을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풍성해지는 것에 기본 역량이 투자되게 하지 말고 내 인생의 기본 역량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에, 그렇죠?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나 뭘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 사랑의 사람과 의의 사람이 되는 거에 내 인생의 기본 역량이 투자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오케이? 이것이 뭐예요? 자족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자족하는 사람은요, 인생을 열정적으로 살지 않고 이 정도면 됐지 뭐, 인생 뭐 있나, 여유롭게 살자 라고 얘기하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게 자족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에 이런 것이 덜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것이 나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여기에 투자할 수 있는 시간과 역량을 빼서 내가 진정한 내가 되는 거에,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에, 나다운 내가 되는 거에, 내 자체를 갱신시키는 거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자족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족은 바른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전제적인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그 반대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반대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족하지 못한 사람이죠. 이 사람 뭐하라고 표현해요? 부하려고 하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부하려고 하는 자, 돈을 사랑하는 일만하게 뿌리다라고 얘기해서 아, 돈 좋아하지 마라 라고만 생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서의 돈도 단지 캐시를 얘기한 건 아니겠죠. 그렇죠? 여기서의 돈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부함에 대한 추구를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족함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진정한 내가 되는 게 내가 변화되는 거에 자기 인생의 역량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갖는 것에 자기의 역량을 투자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무엇인가 많이 갖고자 하는 것, 그건 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사회적 명성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얘기하기도 해요. 내가 갖고 있는,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떠한 사회적 위치, 내가 갖고 싶은 어떤 인정과 평가, 내가 갖고 싶은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취미생활과 유익들, 내가 갖고 싶은 어떠한 돈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내게 그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내게 그것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것을 더 여유롭게, 더 많이 갖고 싶은 마음에 그것에 과도하게 투자하고 있는 상태, 이것이 부하고자 하는 자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부하고자 하는 자는 과도하게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인정이 필요하죠, 그쵸?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주시는 게 필요해요. 저한테 인정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저에게 인정이 필요한 건요, 어느 정도만 있으면 돼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나를 목사로서 받아들이고, 목사로서 자기 인생에 인정하고, 초대할 수 있을 정도만 나에게 필요해요. 그 이상 여러분들이 나를 인정해주는 게 나한테 필요하지 않아요. 그쵸?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는 게 저한테 필요합니다. 왜요? 여기 모이는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나를 인정해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는 뭘 얻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를 얻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렇죠? 그 이상의 인정은 저에게 필요하지 않아요. 있어도 뭐 쓸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가 저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 대한민국 사회에서 내가 이단이 아닌 목사로서 자격증을 갖고 움직일 수 있는 사회적 위치가 저한테 필요해요. 왜요? 그 정도가 있어요. 그 정도 먹고 잘 것이 있어야죠. 그 정도가 있어야 나에게 뭐예요? 사회적인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가 저한테 필요해요. 하지만 그 정도면 돼요. 저한테 어느 정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저도 가정을 부양해야 되잖아요. 저도 먹고 살아야 되고요. 그 정도면 돼요. 그 정도를 쌓기 위해서요. 저 일정한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아, 그러는데 입을 것과 먹을 것이 있어야 족한 줄로 여기죠. 그 정도를 쌓기 위해서 일정한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여기에 더 많이 갖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내가 내 인생에 저 사람과 같이 일하기 위해서 내 인생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정이 있는데 그 정도의 인정 이상의 인정을 원해요. 그 인정을 통해서 내가 되게 존재감을 얻고 가치감을 얻고 대단한 사람이냐. 여러분들의 인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인정은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들에게 사회적 기회가 주어질 정도의 인정이 여러분들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데 공급될 거예요. 근데 직장에서 너무 많이 인정받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인정이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해질 필요는 없지 않나요? 여러분들 주변 사람에게 사랑받기를 원하세요? 사랑받으셔야죠. 근데 어느 정도 사랑받으셔야 됩니까? 어느 정도 인기가 있으셔야 되죠? 어느 정도의 돈이 필요하십니까? 어느 정도의 집이 필요하시고 어느 정도의 사회적 위치가 필요하십니까? 문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과도하냐 과도하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간단한 기준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회적인 위치와 인정과 캐시를 얻으려면 내 인생에 90%를 투자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요, 그건 분명히 과도한 투자입니다. 그렇죠? 애가 공부를 좀 하려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요, 애가 영어도 좀 봐야죠, 수학도 좀 봐야 되고요, 피아노도 좀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체육도 좀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창의적인 학습을 위한 이것도 필요하고요. 이러한 뭐 과학 놀이도 필요하고요. 이런 거 애들한테 다 필요하죠 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과도한 투자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얘가 학교를 끝나고 집에 들어온 시간이 몇인지를 알면 됩니다. 그게 넘잖아요? 그럼 이건 과도한 투자예요. 사교육 열풍에 포함되어 있는 본인들은 이게 전혀 과도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요? 이것도 필요해서 하는 거고 저것도 필요해서 하는 거고 저것도 필요해서 하는 거고 이것도 도움이 되고 저것도 도움이 되고 저것도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애는 11시에 집에 들어와요. 그럼 이건 과도한 투자라고요. 애가 해지기 전에 집에 들어와야 과도한 투자가 아니에요. 아, 목사님, 이 정도는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고 싶으시겠죠? 하지만 과도한 투자입니다. 그럼 과도한 투자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은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려서요.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게 됩니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이 나에게 조금 더 좋은 사회적 기회를 주는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가? 신앙생활이 내가 갖고자 하는 어떤 재정적인 것들을 충족하는데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까? 신앙생활이 내가 지금 추구하는 이러한 내 부유함,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어내는데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떻게 돼요? 부패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당연한 결과죠. 내 인생의 90%를 이쪽을 향해 투자하고 있는데 신앙이라는 걸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삶에 함께 하십니다라고 얘기하면 나한테 삶은 이미 이것을 얻는 것이 나에게 삶이니까 이게 당연히 싱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구도 자체가 아무리 신앙을 이 사람한테 가르쳐도 부패할 수 없는 구도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돌아옵시다. 그러면은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가 우리는 왜 일상생활에 돌아가서 숨쉬지 못하는가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왜 우리는 일상생활에 가서 숨쉬지 못합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숨쉬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 바빠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분노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취미생활의 문제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숨쉬지 못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꺾여질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숨쉬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성경적으로 그냥 참 스트릭트하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내가 좀 더 진리의 사람이 되고 싶고 좀 더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고 내가 더 나은 내가 되는 것에 대한 큰 관심이 없이, 그렇죠? 내가 진정한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큰 관심이 없이 내가 무엇을 갖고 있는 사람, 무엇을 획득한 사람, 무엇을 얻은 사람이라는 인생 플래닝이 곧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일 때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호흡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얘기했죠? 어제 얘기한 게 호흡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의존적 존재 방식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마치 나무가 땅에 뿌리 내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 안에 서 있는 힘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해서 그 하나님을 내 안으로 초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breath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호흡이에요. 여러분들 이 호흡이 여러분들이 당장 취업이 더 잘 되고 당장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당장 여러분들 프로젝트가 더 잘 진행되는데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건 몇 단계를 거쳐서 거기에 도움이 분명히 됩니다. 왜요? 여러분들 새로워지면요. 전혀 다른 사람은 거기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요. 훨씬 더 잘 되고요. 훨씬 더 다르게 하고요. 훨씬 더 잘 못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엄청 영향을 분명히 줍니다. 하지만 그건 몇 단계를 거친 다음에 결과적으로 먼저 그 나라 그를 가고 나갔더니 결과적으로 나에게 오는 변화이지. 그렇죠? 당장은 내가 이것에 관심이 많으면 요거랑 요게 딱 연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 방향이 욕심의 방향으로 바뀔 때 내 시야가 내 시츄에이션 속에 함몰되어져 버릴 때 내가 갖고 싶은 사회적인 위치 내가 갖고 싶은 사회적인 기회 내가 갖고 싶은 일정한 명성 내가 갖고 싶은 일정한 인정 내가 갖고 싶은 일정한 돈 내가 갖고 싶은 일정한 차나 소유나 그 무엇에 내 관심이 집중되어져 버릴 때 내가 돈을 사랑하니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내가 이것들에 이 돈을 사랑하게 될 때 그렇죠? 이게 돈이 단지 돈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이 돈을 내가 사랑해야 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해 되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 자신을 찌른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욕심을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에 미혹이 돼요. 미혹이 된다는 건 뭐예요? 진정한 변화, 새로운 나 이런 거에 신경 써지지 않고 많은 미혹이 되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많은 근심으로 걱정거리가 많아지죠. 그것들을 획득하려고 하니까 많은 근심으로 스스로를 찌르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대로 브레스하지 못한 이유가 됩니다. 우리의 욕심. 여러분 바쁘십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바빠서 기도한다는 책이 있어요. 바빠졌어요. 그러면 어제 기도하셨던 것처럼 바빠졌다는 뜻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격려를 받을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분별을 받을 일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죠?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돼요. 아, 시간 자체가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제 가르쳐드렸잖아요. 여러분 숨쉬기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숨만 쉬는 걸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막 회의를 진행하고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화장실을 걸어가는 그 1분에 여러분들의 그 숨소리의 기도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책상에서 앉아서 일하다가 그렇게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가운데 잠깐 의자에 기대앉은 속에서 그 10초의 숨소리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담을 수가 있어요. 그 1초 1초들이 그 10초 10초들이 여러분들의 24시간에 곳곳에 표진되어져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한 기도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절대 인간은 절대 시간이 부족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바쁘시잖아요. 하나님께는 충분히 익스큐즈 하십니다. 얘가 무릎을 꿇을 1시간이 없구나. 얘가 무릎을 꿇을 2시간이 없구나. 얘가 집중해서 기도할 30분이 없구나. 얘가 너무 바빠서 그럴 수 있는 체력이 없구나 라고 얘기하시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작은 신음, 여러분들의 숨소리에도 응답하십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숨소리 여러분들 기도를 담을 수만 있다. 바쁜 사람들은요, 내가 숨 쉬고자 하는 열정이 있고, 내가 진정한 내가 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데, 바쁜 사람은요, 그렇게 숨 쉬면서 기도합니다. 아, 내가 또 흔들리네? 내가 또 휘둘리네? 내가 마치 이 회사 생활이 전부인 것처럼? 내가 마치 저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전부인 것처럼? 내가 이 일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 내가 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네? 내가 여기에 진짜 이제 가라앉기 시작하네? 주님, 내에서 빠져나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일을 대하는 것처럼 일을 하고 있지만 살아있는 심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은요 거기에 숨소리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더 바빠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절대 시간으로는 줄어들었을지라. 더 많이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분노 중이라도 더 많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분노가 나를 먹지 못하게 하시고 이 분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이분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하지 않게 하시고, 이분 때문에 내가 뭔가 하지 않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들을 삼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노가 여러분들을 삼키잖아요. 그렇죠?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분노 때문에 하지 않고,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분노 때문에 하게 되는 그 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불안한 중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불안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해서 자유해지기 위해서, 평안으로 걸어나가기 위해서. 그러면요, 내가 절대 시간을 뭐가 나를 바스라트리고, 시간이 없고, 그렇게 자꾸 스케줄적으로 하루에 30분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침에 끼기도 힘들고, 저녁에 끼기도 힘들고, 낮에 끼기도 힘들어서, 아, 기도하기가 참 어렵고, 이런 식의 딱딱한 사고방식이 아니라, 이런 진짜 유연한 삶에 젖어 들어오는 기도관들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럼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시간을 떼어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기도가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루에 그런 식으로 기도가 있잖아요? 그럼 좀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아, 좀 이렇게 집중해서 기도하고 싶다. 막 고백하며 기도하고 싶다는 생각이 와요. 그쵸? 그럼 하루에 시간을 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제 저녁에 안 먹은 새우탕면을 오늘 아침에 드시는 분들이잖아요. 어제 너무 피곤해서, 아, 오늘 하루를 기도를 정리하고 자고 싶었는데, 너무 피곤해서 전날 잤잖아요? 그럼 아침에 시간을 떼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런, 우리 가운데 그런 열망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런 삶을 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빠서, 분노와 열받는 일들이 많아서, 짜증난 일이 많아서, 놀다 보니까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을 부패하게 하는, 여러분 신앙을 메마르게 하는 이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바른 추구를 가지세요. 여러분들은 높이 올라서기 위해서, 많이 갖기 위해서, 어느 정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사람들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그래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진정한 내 모습이 되어져 가려고 사는 거예요. 내가 더 진리를 알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내가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나다운 사람이 되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나다운 사람일 때 가장 행복한 겁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내가 그 방향을 보고 있을 때 내가 숨막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방향을 보고 있으면 내가 숨막히다고 느끼고 그 숨막힘 속에서 오히려 더 숨쉬고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내면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얻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숨쉬면서 사십시오. 숨쉬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이 정도의 미적인 거리가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진짜 여기를 쳐다보네?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그렇죠? 이 정도의 미적인 거리가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좀 돌아볼 수 있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 속에 빠져있을 때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정신없이 돌아왔는데 이 정도 떨어져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떨어져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우리가 이 만 24시간이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24시간 정도 되는 23시간 정도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이곳에 있고 그 중에 상당 시간 또 잠자느라 써서 사실 24시간을 풀로 쓴 것도 아닌데. 그렇죠? 이 짧은 시간 동안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쳐다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과 그 인생이 마음에 드십니까? 보십시오, 그 사람을. 마치 지금 저기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출근하고, 그렇게 관계하고,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결혼 생활하고, 그렇게 연애 생활하는 그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이 참잘 살고 있는 건지, 저렇게 살면 되는 건지, 여러분들은 그 사람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싶으신지, 여러분 한번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권면을 지금 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저가,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땐 되게 당당하게 내가 열받아서 이렇게 하고, 내가 바빠서 이렇게 하고, 내가 짜증나서 이렇게 하고, 내가 사실 이 정도는 놀아도 되고, 막 그랬는데, 그런 여러분들 자신에게 권면하십시오. 사실 네가 진짜 살고 싶은 건 이게 아니지 않냐. 네가 숨 쉬면서 살고 싶지 않냐. 여러분 자신을 권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해리 나우멘이라는 작가를 좋아하는데, 살아가다가 한 번씩은 그 사람의 책을 다시 잡게 됩니다. 대학 때 한번 빠져서 그 사람 책은 거의 다 읽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잡고 그 사람 책을 읽게 됩니다. 고민하면서 읽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을 그 사람의 책을 읽을 때 매번 약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아, 네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사실 이런 시간이 아니야. 네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뭔가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뭔가 공부하듯 하는 그런 장르의 책들도 있지만, 그냥 조용히 앉아서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것이 내 머리와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마치 환기시키는 것처럼 내 마음에 묵은 공기가 빠져나가고 어떤 맑은 공기가 다시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환기됨의 은혜를 저는 그 책을 통해서, 그분의 책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는데, 그런 것처럼 그런 매개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 사실 너에게 제일 좋은 시간은 이런 시간이지 않았나. 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의 하나님으로 블레스하는 여러분들의 존재 방식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로 초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뭔가 생기가 되셔서 여러분 내면이 좀 프레쉬 되는 그것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간 중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들은 아닙니까? 그 시간들이 없으면 여러분 왠지 탁해지고, 흐려지고, 부패하고, 이런 변질된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숨을 막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뿌리입니다. 시츄에이션을 갖고 너무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시츄에이션은 항상 양면이에요. 더큰 위기가 더 깊은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더 좋은 여건이요. 더 어려운 위기가 되기도 해요. 이것들을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래서 내가 간절한 기도로, 일상적인 기도로, 바쁠 때라도 내 숨에 하나님의 고백을 담아. 그렇게 하나님을 내 삶으로 초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욕심이 여러분들의 입을 막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코를 막지 않도록, 여러분들 결정하시면서, 주님, 제가 진짜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사는 것을 소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라는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숨 쉬십시오.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숨소리에 기도를 담으실 수 있으면요, 물론 그 구절이 이 뜻은 아니지만, 정말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냥 1초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인정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고백이 여러분한테 여러분의 큰 응답으로 찾아올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결정이 수련회 끝나면, 아, 내가 그래도 하루에 30분 기도하겠다. 너무너무 좋은 결정입니다. 그걸 하시면요, 인생에 큰 변화가 있습니다. 하루에 30분 정도 기도해야 삽니다, 사실은. 그거는 신앙의 성숙을 위한 게 아니라 신앙의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결정도 꼭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시면, 아, 기도했더니 좋더라. 하루에 30분은 좀 나를 좀 명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자라는 결정이 꼭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 하지만 그보다 더 여러분이 숨 쉬는 은혜의 기도에 결정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의 태도를 바꾸시는. 30분의 기도를 결정하면요, 낮에 큰일이 생기면 그날 밤부터 안 하기 시작합니다. 낮에 짜증나는 일, 분노되는 일, 조급한 일, 정신없는 일이 생기면요, 그날 밤부터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두 가지 기도는 양날개처럼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호흡을 지키는 것입니다. 숨쉬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결단 기도를 기억하신 것을 통해서 욕심을 끊어내고 이런 하나님을 향한 호흡을 향해서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작하셨던 기도가 여러분 일상 가운데 젖어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